할렐루야. 네, 향기로운 수요일 우리 향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현장에 예약 등록 없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향수 예배에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요,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께서 기뻐하시고 찬양.
아름다운 하늘나라 자리에 서신 채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기
거룩하게 하소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천국과 같이
같이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려서 우리 경배의 박수로 우리 드림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교회가 사랑의 손길을 모으는 헌금 시간입니다. 네. 그 가정에서도 영상을 보시는 그 자리에서도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달 만에 본 것처럼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수지와 분당도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다 같이 손 들으셔서 우리 분당에게 인사합니다. 분당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분당 보고 싶습니다. 자, 분당에서는 수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손 들고 시작. 우리 향수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드리실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월 26일부터 시작된 NCC 3000 중보용사 기도회는 6월 4일로 10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보다는 저희들이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 이 100회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100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들 기억하시고 목요일날 100회, 또 금요일은 금요 심야기도회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 가운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그리고 북한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해피란 저금통 수거가 7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없어서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걷지를 못했었거든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금통을 7월 12일에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세워야 할 것들. 지난주에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글귀를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귀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거룩하거나 그리스도를 닮는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뭐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멈추지 않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목표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룰 수 없다라는 절망감보다는 내가 끊임없이 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오히려 그 소망으로 평생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신학적으로도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사실은 좀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학적인 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있지만은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도 종종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 진정한 구원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런 면에서 겸손하게 이 구원에 대한 측면을 봐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결코 교만하지 않고 이 구원에 대한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내가 믿음이 더 강해서, 내가 헌신이 더 많아서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겸허하게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도 그런 맥락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감사함인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겸허하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셨고 그분께서 성화의 과정도, 나를 자라게 하시는 과정도 그분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삶 가운데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결국에는 효과가 있고 작용이 있고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잘할 수 없다. 구원 역시도 내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과정 역시도 그 이후에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부분들 역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결코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에 대한 이 삶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말씀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본 말씀의 연장인데요, 지난주에 결론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본 것이 옛사람의 본질을 깨닫고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옛 모습이 나올 때마다 그 부분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벗어버린과 동시에, 내어버린과 동시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어떤 그 성품의 모습 나타나면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 예수님 닮은, 내가 인내가 부족하다면 그 인내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 요청하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인내 옷을 저에게 입혀주세요 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덧붙여서 실제적인 삶의 적용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입고 세워야 될 것들,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첫째, 언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버려야 할 것들 중에 언어의 변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가장 먼저 눈에 잘 띄고 가장 먼저 잘 변화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면요, 사실 언어의 변화입니다. 제일 쉽게 우리가 노리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언어는 사실은 내부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겉으로 잘 나타내주는 가장 첫 번째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가장 큰 언어의 변화는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구원이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이었다라는, 허접한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에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환경을 볼 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감사의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이 조금씩 식어지고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옛사람의 습성으로 저희들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삶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솔직하게 고백하셔서 감사해요. 있습니다. 말이 이제 부정적으로 돼갈 때도 있고요, 또 예전처럼 화를 쉽게 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더 쉽게 비평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언어의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 중에 하나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대표적인 무기이죠. 사탄의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 속이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의 주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만 사역을 가진 게 아닙니다. 사탄도 사역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거짓된 언어를 뱉어내지 않는 이 훈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성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짓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입니다. 예. 특히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malicious, 악의적으로 참소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다시 보면 25절,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들에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통해서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뱉은 언어이지만 내가 뱉은 이 언어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공동체가 갈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해서 더 부풀려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거짓 증인의 노릇을 할 때마다 이 거짓은 철저하게 사탄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따 후에 보지만요, 혀의 거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파괴하는 이 공동체는 주님의 몸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순히 사람을 갈라놓고 사람끼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배웠습니다. 내가 뱉어낸 언어와 행동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내가 좀 더 조심하게 되고 겸손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는 것,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주력하는 것,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데 주력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요, 진리를 이야기하기에도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자, 두 번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세요? 욕쟁이 할머니? 욕을 참 이렇게 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욕을 하시면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는 옛날의 욕쟁이 할머니 아시죠 여러분? 예. 뭐 이렇게 정겹다고 이야기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서는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삶을 너무 험하게 사셔서 또 그게 아니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죠.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적인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성적인 농담을 취미 삼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인 언어들을 내뱉는 부분들, 하나님은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실은 이 마음에 있는 게 언어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언어의 변화인데 결국 언어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거든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 언어입니다. 자, 대신에 덕으로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들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이런 언어들은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 사랑하진 않지만 알아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뭐 제 설교도 좀 시원치 않은 것 같고 찬양팀도 조금 다른 때보다 힘이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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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찬양을 많이 보십니다. 근데 그 찬양들 들으시고요. 거기에 한번 댓글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 특히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자신의 삶이 힘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엄마가 싸웠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우리 엄마가 병드셨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고백을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제가 들어가서 웬만한 댓글들을 다 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댓글을 보면 도대체 이런 찬양에 왜 누가 들어와가지고 싫어요를 다는 거예요? 또 그런 댓글을 다는 댓글도 적지 않습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요, 저도 참 그 내면을 생각해요. 왜 도대체 이런 찬양에 이건 누구나 위로하고 누구나 격려받고 당신은 뭐예요? 사랑받기 뛰어난 싫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또 왜 들어와서 듣냐고요 그거를. 세상에 좋아요,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걸 또 굳이 찾아서 들어와가지고 그런 찬양에다 싫어요를 눌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뒤틀리고, 그렇죠?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평이 많고 그러면 들어와서 그랬을까? 라는 또 그 마음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정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덕을 세우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 연습입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표정을 보시니까 힘드신 것 같은데 힘내세요.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광고도 보면요, 사실은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광고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뭐 제품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요즘 한국에서 무슨 카스 딱 뭐 한 잔 딱 따가지고 경비하시는 분들 하나 드리고 무슨 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드리고 근데 그런 말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격려하는 그런 광고들 세상에서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한국 민족의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려운 때 그런 말들을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리더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해야죠. 더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이 constructive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반대는 destructive라는 말입니다. 건설적인 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때로는 빈말인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한마디, 학생들이 격려하는 거, 또 선생님이 그 아이 한마디 칭찬해 주는 거.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매산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혹시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동창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노래를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나서 노래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게 그 다음날부터 학교 갈 때마다 옷을 다르게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음악 시간만 되면은 선생님이 저를 시킬까 생각을 하면서 다음 곡을 연습해서 갔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시키셨는데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그 선생님의 칭찬 하나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통하여서 격려받는 거,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서로가 이 격려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가 해주는 한마디의 격려는 그 아이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칭찬 100마디 하는 것보다 아빠 엄마가 한마디 해주는 것,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심리를 이렇게 스태티스틱하게 그것을 설문조사, 자살한 사람들을 설문조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내면의 심리들을 조사한 연구책에 보면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게 첫 번째더라고요. 누군가 이 사람을 기억해주고 격려의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세상에서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이 얼마만큼 격려하는 것, 감사의 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어 생활을 해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악의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선하지 않은 의도가 이 언어 생활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언어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31절에 열거한 이 말들은 마음이 일그러진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조금씩 보면, 뜻을 보면 노함과 분냄, 분노의 태도는 오래가면 증오의 태도로 바뀌죠. 그래서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과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데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떠드는 것, 이 말에 떠드는 것에 주석에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자기들의 불평을 알리려고 작정한 성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자기 주장. 떠드는 것. 다시 한번요. 자기들의 불평을 알리려고 작정한 성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자기 주장.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모세에게 불평하고 했던 그 모습이요. 또 하나는 회방하는 것. 거짓말과 험담입니다. 소문을 유포하고 인격적인 비방을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가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십,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제거해야 될 부분이죠. 마지막은 악인데 상대방이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언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에게 선을 행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반대로 갚는 그런 행위,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언어의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수밖에 없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 열매로 알리라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언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추측성의 바탕을 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지실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선의 바탕을 둔 선한 말을 하고 무엇보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은혜스러운 말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사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입니다. 요즘 저희 그 아이가 둘째 아들은 이제 저를 따라서 여기 왔습니다. 첫째도 와서 있지만 미국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둘째 아들이 한국 학교를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한국말을 잘 하긴 하지만 어눌해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요즘 어제 저녁에도 이제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그 고민이었냐면은 아이들이 욕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그랬거든요. 뭐 애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또 하나의 고민은 국제학교에 이제 다니는 아이들 중에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에서 잘하는 아이들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영어 욕도 들리고 한국말 욕도 돌린다는 게 고민이에요, 애가. 그러니까 또 들으니까 또 많이 배우잖아요. 아빠나 뭐 F 욕해도 돼, S 욕해도 돼, 뭐 A 욕해도 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욕이란 걸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나 욕해도 돼? 너무 화나는데 욕해도 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해. 욕하고 싶은 너도 해. 근데 너무 막으면 넌 욕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폭발이 되잖아요.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는 애가 어제는 욕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제가 못 들은 척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학교 가가지고 욕을 할 아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어로 한국말로 욕이 들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어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떠한 행복 바이러스와 이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빨리 돌아가고 경쟁 사회고,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느 순간에 감사의 민족에서 헬조선이라는 언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감사는 떠나가고 불평이 자리잡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악의 순환이 내 마음 가운데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버려야 할 것, 세워야 할 것, 언어 생활입니다. 자, 두 번째 버려야 할 것, 세워야 할 것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 자, 첫 번째 2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화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셨죠. 분을 내지 말아라라는 말보다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거룩한 분노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는 대부분의 화는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내는 화는, 성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사람 보고 욕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뭐 과학적으로 요즘 뭐 연구를 하면은, 의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이렇게 뭐 케미컬이 뭐 더 부족해가지고 기질상 화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뭐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해하기 시작하면, 살인을 하고서 이 사람 무슨 또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이 죄라는 부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부분에 오히려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질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나 화를 잘 낼 수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어도 서로가 화해하고 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으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상대방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 사람 안 되라고 막 저주하고 싶고 그래서 온갖 마음속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갖 전쟁터로 변하게 되는 것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분은 관계를 파괴하고 증오를 유발시켜서 거친 행동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었다고 끝까지 화해하지 않고 원수를 맺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제 보기 전에 그 상태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평생 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마음 가운데서 내려놓고 용서하고 가는 일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세 번을 사기를 쳤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람도 있으셨습니다. 한 번에 용서가 안 되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 용서는 거듭 반복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가 깊을수록 분노가 깊을수록 계속해서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찌꺼기들도 분노들도 가라앉게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풀어야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버리고 세워야 될 행동의 변화는 물질에 대한 관리입니다. 물질에 대한 관리.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정직성과 근면성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바탕은요, 배경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이 도둑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좀도둑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너무 구차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 시대였잖아요. 노예로서 너무 힘들고 생활이 또 그러니까는 주인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상당수 많은 노예들이 그리고 빈민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선포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많이 선포하는 말씀이고 또 교회 안에 있어서 헌금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데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처럼 속이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런 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행동 역시 마음의 거짓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은 개인적인 도둑질이고요, 세금을 속이는 것은 사회적인 도둑질입니다. 근데 가장 큰 도둑질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한 사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 예배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다, Glory to God, 모든 것을 한 이후에 그리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땅히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시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근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문에 실린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사회를 울린 그 기사라는 그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폐품 주수셔서 고물 넉마주의 이런 거 하셔가지고 뭐 장학금 1억, 어떤 할머니는 평생 모으신 게 10억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본인은 너무 가난하시지만 가족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버려진 인생 가운데 농마주의 패품팔이를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사회에 환원한다고 대학에 고등학교에 이런 데 하신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한 시간을 설교하면서 많이 울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야기입니다. 주님, 저는 평생 뼈빠지기 일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적이 있다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주님께서 경제적인 삶도 여건도 나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지구촌 교회는 긍휼에 대한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 지구촌 교회에도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 적지 않은 돈을 구제 헌금으로 해주셨습니다. 목표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대로 했는데 정말 교회 하시는 11조와 다른 헌금 외에 이 코로나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큰 일을 하셨고 위대한 일을 하셨고, 내가 작은 일로 시작하였지만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니까 큰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버려야 할 것, 세워야 할 것, 실제적인 영적 조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영적 조언, 첫째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Give him no rest.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정욕적인 말, 분을 내는 말, 이런 언어와 행동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뱉은 말들은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돌아오기 전에 사탄이 부풀려서 불을 질러서 크게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순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는 순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허물을 보이는 순간들을 기다립니다. 의도적으로 하든 순간적으로 하든 사탄은 그 순간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열정적으로. 사탄은 그 순간을 열정적으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역하듯이 사탄도 그것이 자신의 삶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에서 조심한다면 사탄은 우리의 삶에 틈을 탈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실제적인 영적 조언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전이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자,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가장 근심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님을 가장 근심케 하는 일. 자,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몸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쭉 배워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성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배경을 안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가장 큰 일은 주님의 몸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실망하시게 되는 거죠. 슬퍼하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내 마음에 평안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이 주는 감격과 기쁨이 잠시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크게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아프게 하는 거죠. 네, 거짓된 말 한마디와 잘못된 행동 하나가 목장 공동체를, 주님의 몸의 공동체를, 부서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아프게 하기 이전에 그 전체의 몸이, 그 지체가 부족하더라도 그 전체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앉을 때와 설 때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언어를 순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막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삶의 주권과 결정과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내 책임도 하나님께서 떠맡으시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내 삶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건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인가 사명이 불분명해지는 것 같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마지막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수시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다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영화롭게 완전히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나한테 속하는 거야. 그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인그레이브,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 마음에 이 새겨주신 것을 통하여서 한 번 구원은 정말 진정한 구원이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평생 육신의 그 자녀로 남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더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교만이나 구원의 확신이 자랑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으려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감격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덤으로써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야 라고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비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원 속에서 평생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서히, 한 번에 하시기 힘들다면 서서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 구할 것 용서 구하고 용서 또 내가 해야 될 것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요?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끝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맺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끝까지 원수 관계로 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김정은도 용서해야 돼요? 그런 질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질문이 아니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의가 아니라 악에 대한 분노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피해만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지체라면 공동체라면 친척이라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부분에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아직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넉넉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왜 교회 안에 재질이라고 하면서 왜 교회 안에 목자, 마을장 혹은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금신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알면서 왜 우리 마음에 때로 넉넉함이 없고 왜 우리 마음에 원수를 맺는 일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지경을 넓혀가서 넉넉해질 때에만 나를 받아들일 때에만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도 용납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행동과 언어의 변화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몸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받은 이 몸의 공동체 일원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예, 불러내어주셨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화평케 하라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신 주님,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다 아십니다. 늘 부족합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이끄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행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용납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받은 그 언어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일곱 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신재경 성도님, 내일 남편인 권순창 성도님께서 신장을 기증해서 이식 수술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수민 성도님, 급성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을 하는데 동생의 골수를 이식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최시영 우리 자매님, 우리 학생이에요. 17살인데 고열로 한 달 넘게 고통 가운데 검사 후 신장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합니다. 어린 자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시안 5살 때부터 뇌전증 및 소화 간질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9살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으로 시안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은 성도님, 간 희귀병으로 이식을 받기 전 약물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병호 성도님, 오랫동안 피부에 붉은 반점과 가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병 너무 힘들어요. 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할지어다. 우리 고순덕 성도님, 50일이 넘게 코마 상태에 있습니다. 77세 뇌출혈 가운데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고순덕 성도님에게 어머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완전하지 않은 것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수님 닮은 인격체로 변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올려드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모든 이식의 과정과 수술의 과정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0일을 넘게 코마 상태에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정의 고통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두고 시언이와 시아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심정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아픔을 당하고 가정이 아픔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동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열매가 있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날 놀라운 기적도 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룩하신 삼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